BOA 세계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끄는 순방단이 2일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순방단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폴란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두다 대통령을 만난 뒤 성명을 내고 두다 대통령이 푸틴의 잔인하고 도발적인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협력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폴란드 인사들 면담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마음과 집을 열어준 것에 대해 폴란드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이 2일 밝혔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 금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물론 부담이 크겠지만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베크 장관은 1일 독일이 올해 여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서 완전하게 독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성명을 내고 독일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유 12%, 석탄 8%, 천연가스 35%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애덤 시프 미국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1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재 고려 중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빨리 실현될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다만 의회 대표단은 30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를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크이우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투가 동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새 국면에서 어떤 지원을 우선 바라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7%는 너무 적다고 답했고 36%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4%는 너무 많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13%였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72%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군사 개입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21%였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너무 적게 지원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57%도 직접 군사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프라유트 찬오차 태국 총리가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상호 군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9일 아시아 및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기시다 총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차례로 방문했고 3일부터는 이탈리아와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해외 순방 일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문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은 국제사회의 러시아 지지에 참여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과 일본은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본 군사 장비의 태국 수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부르키나파소, 기니, 말리 등의 분쟁에 최대한 빠른 민정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만난 뒤 이들 3개국에서 신속한 헌정 질서 복귀를 위해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헬 지역에 위치하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준동하고 있는 이들 세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민정이 붕괴된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핵실험 준비 동향이 부착된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삼가하고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함번갱도 내부와 세입구 주변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3일에서 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풍경북구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된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삼가하고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위험하고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aware of reports that the DPRK may be prepar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in the coming months and such an action not only would be dangerous but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행동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북한은 올해 벌써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 중 적어도 3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has already launched 13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including at least 3 ICBMs, and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ll just underscore that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vity.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대화를 선택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한국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내부와 세입구 주변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로 보이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29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의 새 입구 외부에서 새 건물의 신축과 목재 등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의 증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 25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에서 그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3번 갱도 내부와 외부 주변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의 기존 입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북한이 지난달 말 갑자기 이 같은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 옆쪽에 새 입구를 굴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3번 갱도로 가는 지름길을 내고 있다는 한국 군당국의 평가와 일치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3번 갱도 주변의 새 건물 건설과 기존 건물의 개조 정황과 함께 건설에 사용되는 통나무 더미가 적재된 것이 포착됐으며 이 지역의 이 같은 활동은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번 갱도 새 입구에서 북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주요 행정 지원 구역에서도 목재 더미가 적재된 모습이 입구와 저장용 온실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대거 목격됐으며 지난달 위성사진과 비교해 목재 더미의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미뤄 행정 지원 구역에서도 건설이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구역에서는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전인 2017년에 목격된 것처럼 직원들이 구역 공터에서 배구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3번 갱도를 제외한 나머지 갱도와 관련해서는 2번 갱도에서만 최소한의 활동이 포착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4번 갱도는 2018년 폭파 당시 잔해로 무너지고 입구가 막혔으며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 사용 직후 입구가 폐쇄되는 등 버려진 채 방치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북한이 오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관측이 있지만 7차 핵실험 날짜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성사진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7차 핵실험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사소한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단을 넘어서의 분석은 다른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약 6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최근 연이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 터가 확장되고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흔적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우기 동안 홍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복원하고 있는 징후도 새롭게 포착되는 등 핵실험장을 사용하기 위해 복구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도 지난 13일 VOA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굴착 정황 등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한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새롭게 굴착해 당시 갱도로 통하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 외에는 핵실험장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없다며 이는 곧 핵실험장 운용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3일에서 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 방위상이 4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양국 장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문제는 물론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 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시 방위상이 미사일 방어청과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28일 기시 방위상이 3일에서 6일 미국을 방문해 4일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화학무기 금지협약 발효 25주년을 맞아 북한이 화학무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학무기를 모두 제거하고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결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9일 화학무기 금지협약 발효 25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 세계가 여전히 화학무기의 망령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러시아, 북한 등이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과 국제테러 조직 ISIS가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러시아 정부는 영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전직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가 여전히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과 거듭된 화학무기 사용, 계속된 아사드 정권 비호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쓴다면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 발효 25주년을 맞았다며 미국은 25년간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에서 화학무기를 없애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화학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5주년을 맞아 화학무기 금지 협약 준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이 협약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전화 브리핑에서 화학무기 금지 협약 발효 25주년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In recent years, the world has witnessed chemical weapons use that challenges the CWC's core prohibitions by the Assad regime and ISIS in Syria.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했지만 북한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화학무기 주요 위협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화학전장에 사용될 수 있는 수천 톤의 작용제들로 구성된 화학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작용제들은 신경, 수포, 혈액과 반응하고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포와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들의 화학작용제들을 사용할 수 있고 보다 선별적이고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화학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는 2004년 결의 1540호에서 회원국들이 핵, 화학무기, 생물무기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미한 동맹을 통한 연합방위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한국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진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미한 동맹을 통한 국가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묻는 의원 질문에 북한의 그동안 말과 행동을 볼 때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말만 하는 것을 믿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대화의 문을 닫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선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선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가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공조를 통하여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남북한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특히 대북 인권 정책과 관련해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새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선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 제안국 참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후보자는 지역과 글로벌 외교와 관련해선 미한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라고 하는 이런 협력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의 참여국이나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현 정부와는 달리 미한일 3국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세 나라 간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시대를 구현하겠다며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하에 양국의 실질적,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사드 3불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책에 참여, 미한일 군사 동맹화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입니다. 쿼드와의 협력이 중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에 대해선 쿼드와의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헌법상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중국의 이 점을 강력히 인식시키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미한 안보 공조,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에 관여해온 의원들이 최근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안은 북한 문제에 앞서 한일 관계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대미 대중기조입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고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 이런 분위기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원들의 관심 의제와 기대를 엿보게 합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미국 대사 인준청문회에서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두 나라의 관계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historical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 recognize them. But we also have the importance.
상원 외교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연초 VOA에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일본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쿼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과 관련해선 이달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노선을 택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잭미드 상원군사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현재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물으면서 미한 간 대중협력 강화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Since you believe the Chinese are targeting our alliance with Korea, and what insights might you share with us in terms of that effort?
또한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은 한국이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협력국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How can we best use them as a partner and an ally in the region?
최근 의회 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동시에 유사시 한국의 역할도 거론되기 시작해 이 역시 향후 떠오를 주요 미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계획과 관련해 미한 정부 간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부분에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의 결의안과 법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문구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의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최근 VOA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다른 회원국들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조치에 거듭 제동을 거는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부담이 더해진 셈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결의를 최근 채택했습니다. 26일 채택된 결의에 따르면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유엔총회는 10일 안에 관련 안건 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토론에선 비토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에 우선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이번 결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견제 성격이 크지만 향후 북한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다수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안보리 차원의 모든 대북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보리는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결의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에 대응한 추가 제재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일찌감치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 결의대로라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에서 왜 비토를 행사했는지 다른 회원국들에 설명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부 상임이사국이 이런 경제 장치를 무시하고 안보리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제재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데다 미국과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세가 이들의 기존 입장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8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로 인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비토권 행사에도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feel overly pressured or burdened in that regard.
와츠 전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으며 그런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는다고 여기며 안보리 내 다른 사안인 북한 문제에서 오히려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이 정도 수준의 견제 장치가 안보리 내 북한 문제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안보리는 이미 북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행동을 비호하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ly. So the UN Security Council is not dealing with the issue and they will continue to not deal with the issue as long as China and Russia.
리스 전 실장은 애석하게도 이것이 안보리의 구조이며 법칙이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은 이번 결의 채택이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유엔 총회 결의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무와 책임, 투명성을 향한 중요한 조치라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0년간 거부권을 남용한 러시아의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것이 최근의 위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책임 있는 유엔의 지도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일본 등으로 파이브아이즈 정보동맹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이브아이즈는 뉴질랜드가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는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의 정보공유협정이 있으며 내각은 일본과의 협정을 진전시킬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의 군사력 확장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을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켜 파이브아이즈 플러스를 구성하는 방안에 지지하느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국가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파이브아이즈는 뉴질랜드가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이브아이즈 협정이 정보, 경찰, 국경보안, 국방, 사이버, 그리고 기타 보안 관련 자산 전반에 걸쳐 협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구속력 없는 협정은 정보를 공유하고 우려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우려 사안에 관해 뉴질랜드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행동을 취할지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파이브아이즈 보안정보협정의 오랜 회원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정보교류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1948년 캐나다가 합류했고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1956년에 가입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5주기를 앞두고 모교에서 고인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학 측은 원비어 사건을 기억하고 북한의 악행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모교인 버지니아 대학이 그를 기억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학교 인문과학부의 발언, 학문 등의 자유를 증진하는 부설 프로그램 Think Again 측이 오는 6월 원비어 사망 5주기를 앞두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28일 학교 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원비어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 빌리 버기스 씨와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박연미 씨, 그리고 이 대학 법대의 사이 프라카시 교수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원비어 씨도 원비어 사망 이후 처음으로 아들 모교를 찾아 청중들과 함께 강연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제럴드 알렉산더 정치학과 조교수는 29일 VOA에 원비어의 모교인 학교에서 지난 5년간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행사가 거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ince he died, there's been very little memory of those events at our university.
알렉산더 교수는 나아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건설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며 북한의 악행을 알리고 책임 추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비어 부모가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이날 현지 언론에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더욱 이야기하고 옳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자신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연미 씨는 자유가 새삼스럽지 않은 젊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자유 없는 세상의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가 그때 그 어큐즈 당했던 게 그 뭐 포스터를 훔치려고 했다는 죄였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처장아가 만약에 집안에 불이 나서 그거를 구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처도를 같이 받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정말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치 시스템 차이를 강의한 프라카시 교수는 북한에 대해 사회 전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를 위해 존재하며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1인 독재 전체주의 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Big contrast between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 American system. In the North Korean system, the entire society revolves around one person.
하지만 미국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많은 장치가 존재하며 1인 혹은 소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설명입니다. 원비어의 친구인 빌리 버기 씨는 이날 원비어는 사람들을 좋아했으며 사람들도 원비어를 좋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평양 양강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9월 10일 한국에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경제협력과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한국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집권한 보수파 행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10년간 추진해온 대북 햇볕 정책을 수정하고 정책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맞추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비핵개방 3천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개방 3천이 뭐 결과적으로는 뭐 관찰이 안 됐습니다만 핵의 진전이 있으면 대폭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정책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초기부터 반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해왔던 연간 3,40만 톤의 대북 쌀과 비료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출범 초기 남북 간의 문제가 됐던 것은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3월 27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 한국 당국자를 추방하면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는 7월 11일 금강산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2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어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한국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하는 대북 5.24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그 2년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북한의 도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북한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해 인공위성 광명성호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름가량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 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약속을 실천해 신뢰를 쌓아 상호 공존과 안전보장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한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 개성공단 가동 중단, 남북관계 전시 상황 돌입 등 대남 위협을 숨돌릴 틈 없이 이어갔습니다. 2016년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1월 6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2월 7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서해상으로 발사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 조치로 2004년부터 가동되어온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폐쇄되면서 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5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공단에 입주했던 120여 개 한국 기업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남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보수파 정부는 북한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결국 긴장만 고조되고 남북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Conservatives are not willing to give the North Koreans what they want. And the North Koreans are, you know, figures that that be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진보파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에는 험악한 남북 관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에 대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11월 29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1월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세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끈질긴 노력 끝에 2018년 2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대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한 두 정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두 번째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진보파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파격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북한을 외교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With an unconventional president in the U.S., a progressive administration in Seoul, so they had the things kind of laid out in front of them.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올 1월부터 13차례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데 이어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수파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1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천을 연상케 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고도화 움직임과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감안할 때 남북 관계가 당분간 강대강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상당수가 그때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또 북한이 최근에 이 핵 능력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 관계는 강대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권교체 상황에서 남북한과 미국 모두 강경책의 무게를 두면서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북부 빗도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8도, 낮 22도, 양덕 아침 2도, 낮 21도, 신의중 아침 9도, 낮 18도, 구성 아침 6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 23도, 강계 아침 5도, 낮 22도, 희천 아침 4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18도, 개성 아침 6도, 낮 19도, 사리원 아침 6도, 낮 22도, 신계 아침 5도, 낮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9도, 낮 24도, 장전 아침 9도, 낮 23도, 평강 아침 3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25도, 장진 아침 영하 2도, 낮 16도, 청진 아침 6도, 낮 17도, 김책 아침 6도, 낮 2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0도, 낮 21도, 김영건 아침 영하 2도, 낮 18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아프리카 사헬과 차드 호수 지역 380만 주민들에게 3억 1,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에는 쌀과 곡물, 식용유, 영양실조를 위한 식품, 그리고 현지 시장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현금과 쿠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정신적 치료와 난민들을 위한 주택과 식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3,50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5월부터 8월은 식량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인 사헬 지역 상황은 농사가 잘 안 된 데다가 분쟁이 겹치는 바람에 식량 사정이 나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는 2천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드 호수 지역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2년간 이슬람 테러 조직인 보코하람과 이슬람 국가로 인해 폭력 사태를 겪었습니다. 300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으며 식수와 위생용품 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0월 1일에 차드 호수와 사헬 지역에 9억 4,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소아프리카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개발처는 제3차 사헬연합회의에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 발전과 개혁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서아프리카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와 미국 하원 의장이 이끄는 순방단이 2일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순방단은 이날 폴란드 수도 마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폴란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두다 대통령을 만난 뒤 성명을 내고 두다 대통령이 푸틴의 잔인하고 도발적인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협력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폴란드 인사들 면담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마음과 집을 열어준 것에 대해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EU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이 2일 밝혔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물론 부담이 크겠지만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베크 장관은 1일 독일이 올해 여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서 완전하게 독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성명을 내고 독일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유 12%, 석탄 8%, 천연가스 35%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두 곳을 즉각 합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2일 주장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마이클 카펜터 미국 대사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합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5월 중순 합병을 위한 현지 국민투표를 사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미국이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이런 보도는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1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재 고려 중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다만 의회 대표단은 30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크이우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투가 동부지역으로 집중되는 세 국면에서 어떤 지원을 우선 바라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7%는 너무 적다고 답했고 36%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4%는 너무 많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13%였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72%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군사 개입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21%였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너무 적게 지원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57%도 직접 군사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가운데 66%는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가 높은 물가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프라유트 찬오차 태국 총리가 2일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상호 군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 및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기시다 총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차례로 방문했고 3일부터는 이탈리아와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해외 순방 일정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감